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26번째 시간이죠. 예레미야서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의 예레미야.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레미야서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예레미야서의 각 장이 연대기적인 순서가 아니라 큰 주제별로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예레미야의 소명을 이제 소개하고, 그리고 2장에서 45장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예언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46장에서 51장까지는 이제 남유다 주변국들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2장에는 예루살렘 그 멸망의 장면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역은 이제 남유다에서 가장 훌륭했다고 할수 있는 이 요시아 왕 1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나 이제 열방에 대한 예언들이 시대적으로 보면 요시아,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이제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예언들이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각 시대의 이제 내용이 주제별로 이제 묶여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레미야서를 이제 연대기적인 순서에 맞추어서 이제 살펴가고 있죠. 자, 아무래도 성경에는 무슨 칭찬이나 또 격한 말,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어떤 말이 나오든지 간에 그 사건의 배경들을 알아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남유다의 몰락의 시기에 있어서 큰 주제는 어쨌든 불순종과 패망이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각 시대별로 맞추어서 좀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을 그냥 읽어가면서도 그 의미와 이유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꾸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대기 순으로, 역사 순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요시아 왕 시대와 관련된 예레미야의 활동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서 나눴고요. 그게 이제 1장과 6장, 그리고 11장, 12장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각 주석마다 그각 장의 역사 배경이 어떻다라는 게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저는 이제 호크마 주석에 나오는 것이 많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순서를 따라 살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야김 시대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7장에서 이제 10장까지,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제 남유다는 마치 이제 금지령에서 풀려난 것처럼 노골적으로 이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통치하는 이 30년 동안 백성들은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 요시아 왕의 명령을 따라서 뭐 우상의 제단을 부수기도 하고 뭐 성전을 복구하는 일들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후에 이제 요시아 이후에 여호아하스 불과 3개월밖에 통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 시대부터,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 시대에 이런 삶들을 보면 사실 저들의 마음은 이미 욕심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던 것.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이제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하기보다 목사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눈치를 보면서 그저 이제 종교적인 행사, 그런 예배에만 참석하면서 이제 실제 삶은 그냥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그동안 살아왔던 이 세대의 풍속과 흐름을 따라 그렇게 살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7장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도 자신들의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지 아닌지를 보는 방법은 하나라는 거죠. 뭡니까? 바로 삶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재정이 어디에 많이 쓰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곳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삶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그러니까 가정, 직장, 사업체, 학교 등등 내가 살아가는 이 곳곳에서 보이는 그 삶의 열매들을 통해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앙의 현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가장 먼저 이제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적, 율법적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들의 정말 자원하는 심령,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그런 거룩을 향한 노력의 결과, 아마도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이 성전 예배 같은 것은 회복이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통치하는 동안은 아무튼 겉으로는 분명히 회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실제적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 지금 이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그대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 있었던 그런 그 백성들의 속마음이 왕의 어떤 그 의지가 단호하니까 별로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쉬쉬하다가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나니까 뭐 이 사람부터 뭐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게 다 노골적으로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13절.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사람들의 진심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심을 잃은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수없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장을 참고하면 여호야김이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의 방법까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악된 자리에서 아무리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도 삶에서, 그 마음에서 돌아오지 않고서는 회복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눈물 젖은 기도의 힘보다 사실 더 강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어야 되고, 바른 기도의 열매는 순종, 변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기도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삶이 없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뿐인 삶, 종교뿐인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불순종의 삶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애타게 부르시고 축복을 누리는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외치셨죠. 근데 백성들은 외면하고 무시하고 대충 그냥 비위를 맞추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눈물 젖은 외침도 무시당하고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아, 뭐 좋은 말 해주는 건 좋은데 자기가 그렇지 않을 때 너무 마음이 부담되고 그럴 때는 오히려 핍박하고 협박하는 지경이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아무리 간절하게 외치고 가슴 찢어지게 외쳐도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레미야가 이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중보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 백성을 위해서 비는 기도는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삶에서 늘 이렇게 중보하고 이렇게 바른 길에 서지 않은 사람들에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중보하지만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그 기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만 가지고 저 사람은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죄악대로 살아가는데 모든 게 다 괜찮다라고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변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는데 그 사람들을 대신할 어떤 중보가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진퇴양난의 이제 예레미야가 그런 상태다 보니까 예레미야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전능자라고 해서 뭐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을 전능한 힘이나 당신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들의 뭐 부탁을 받고 아주 간절한 뭐 중보의 기도를 듣고 그 사람을 마음대로 막 바꾸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그저 멸망의 길에 가라 그렇게 방치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성실하게 설득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라고 사정하시고 위험하다고 소리치시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호소를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악을 행하는 데는 천재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바보인 척하며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교회인 척하면서 사회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 이중적인 삶, 언제까지 살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사업에 바쁜 척, 또 직장에 바쁜 척, 학업에 바쁜 척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우리가 걷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졸고 영화를 보거나 오락을 할 때는 막 총명한 눈빛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도 복잡하고 어려운 이 어사인먼트들, 사업 계획들, 뭐 사업 보고서들은 척척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리해서 마음에 새기는 일,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을 언제까지 우리가 외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게으름과 실증의 삶을 살면서 이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는 이런 악한 삶이 바로 이 여호야김 시대의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8장 7절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심지어 새도 때가 되면 철을 따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동물들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기를 알고 때를 알고 집을 찾아올 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명의 길인 하나님과의 언약과 규례를 모르고 항상 멀어지기만 하고 도무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패망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서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하지만 평강이 없다. 그러니까 저들이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백성을 인도해야 될 그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말하고 달콤한 것들, 신비한 것들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그렇게 속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그런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런 목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순진한 백성들이 그렇게 속아서 완전히 무너진 거냐? 그렇게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그렇게 가고 싶은 거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리더나 목사나 선지자나 그런 제사장들이 괜찮아 그렇게 얘기해 주면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그러한 욕구가 있었고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로가 함께 그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강단에서나 성도들이나 함께 서로 그냥 좋게 합시다. 그런 이제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알면서도 자꾸 낙관론을 외치고 긍정의 힘을 외치고 괜찮다, 평강하다, 아멘 뭐 이래가면서 한통속이 되었다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야김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9장도 그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나 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들의 삶을 보면 뭐 말씀을 알고 바르게 알기 위한, 그러니까 성경은 보지도 않고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적혀 있는 성경을 그 알아가는 일에는 굉장히 소홀하고 늘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가 뭐 무엇을 들었다, 뭐 꿈에서 봤다,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될 그런 신비한 것들에만 그냥 귀가 열리고 몰리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 누군가 난 예언한 일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공통점은 뭐냐? 누구나 읽고 들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아가는 일은 서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않고 하지 않고 있는데 저 사람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자꾸 이게 뭔가 신비한 걸 찾아가니까 더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똑같은 공통점은 말씀을 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시내산에 먼저 서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혜택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목사와 또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이 예수님의 그 이 피값으로 산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니까 시내산 약속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그 언약의 내용,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먼저 바르고 빠르게 알게 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목사와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목사가 그냥 백성들을 대신해서 뭐 다 중보해주고 봉사를 다 이끌어주고 뭐 선교를 다 이끌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도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진심을 알아서 스스로가 그 말씀대로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이 전문적이고 성도들이 더 자신의 역할들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괜히 목사가 앞장서서 거기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면 이미 준비된 우리 성도들이 그 현장에서 더 전문가로서 잘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는 이 세상을 주도하는 제사장, 바로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죠. 주님께서 주신 약속과 규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 그래서 단지 강단에서는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선포하고 성도들은 이 주일 말씀 듣고 그 가이드를 따라 잘 가면서 요약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서 스스로 결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각자의 주어진 삶의 현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게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일주일에 한번 그 말씀 한번 듣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발달돼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주일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을 다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말씀을 계속 뭐 주면서 뭐 새로운 것들을 자꾸 주는 게 아니라 주일 들었던 말씀, 이 역사의 어떤 부분을 들었으면 그걸 다시 쪼개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듣거나 뭐 듣지 못한 걸 듣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서 정말 주일 말씀 듣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 계속 들으면 충분히 적어도 우리가 살피는 내용들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힘든 거죠. 정확히 말하면 힘든 게 아니라 좀 싫은 거죠. 영적인 뭔가 전쟁입니다. 전쟁, 그게 바로.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이 있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든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떤 특별한 약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한다면 누가 그 약 먹는 것을 잊고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영적으로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그 귀한 약, 뭐 이 농담 같지만 구약, 신약, 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막 기를 쓰고 먹지 않으려고 가진 변명과 핑계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은요, 무슨 2단, 3단들이 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는 이 성경을 소홀히 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아무리 정통이라고 해도 그거는 깡통이 될 수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자꾸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순종의 길, 하나님과의 언약과 법도와 그 명령과 규례로 돌아와서 그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0장도 이 무익한 숭배에 빠져서 사는 여호야김 시대의 이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우상 숭배가 바로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사는 불순종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돌을 쪼개 만들고 나무를 파서 나사를 쪼개고 붙여서 색칠한 걸 가지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이제 명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어떤 얼마나 이제 그런 것에 같이 아직도 목매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우상을 쫓아서 헐떡이는 백성들에게 도대체 그런 것들이 무슨 복과 화를 주고 무슨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겠냐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 시대의 유행이요, 뭐 남들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기에 남유다 백성들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불순종의 삶의 결과가 바로 고통과 멸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마치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은 이 차, 기차 이런 것들이 뭐 다른 차들과 정면 충돌을 하는 것처럼 불순종의 결과도 자연까지도 조화롭지 못하고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4장은 유다에 닥칠 가뭄과 흉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죠. 그 가뭄과 흉년이 있다는 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사실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심은요, 패망과 멸망의 길로 그대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그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약속과 규례의 자리에서 이 열방 속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며 주신 그 이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열방 속에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지. 너 이렇게 안 하면 가만히 안 된다. 넌 뭐 아직 아무것도 없어, 너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끔씩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너 정말 나가. 뭐 심지어 뭐 죽어. 어? 나가 죽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돌아와라. 제발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정말 약속한 길, 네가 걸어야 돼. 그 길을 좀 걷자.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정말 자꾸 눈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오히려 축복의 기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요즘도 비자나 뭐 영주권에 관련해서 어려움을 만나는 분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보면 정말 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제 그런 시기를 넘어서 잘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또 교만의 모습이 보이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만 붙들고 걸어가며 약속했었고 결심했던 이런 것들은 뭐 내가 언제 뭐 그랬었냐라는 듯이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뭐 이제 안정된 것이 있으니까 이 더 열심히 사명의 길을 걸어서 정말 그동안 어쩌면 삶의 문제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해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을 더 추구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편리가 오니까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이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과거 이집트에서의 위기, 광야에서의 그 어려움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때가 마치 신혼여행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국의 길을 가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바로 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기가 어려웠던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그래서 신앙의 퇴보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보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죠. 그리고 핑계와 변명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많은지, 불평과 불만과 핑계와 변명이 많은지 잘 되돌아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바로메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이런 연약한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과거의 고통의 때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하게 하셨습니까? 절기를 지키게 하셨잖아요.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매년마다 기념하고 기억하고 살라.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과거에 이게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의도와 의미를 알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그런 것들을 지켜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각자 개인이 정말 내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죽으면서 구원한 그 나의 구원의 날, 그러니까 유월절, 그 하나님이 그 나를 홍해로 건너게 하셨던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던 그날을 스스로가 늘 좀 기념하고 하다못해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부부끼리도 무슨 늘 뭐 몇 만난 지 며칠 뭐 무슨 뭐 발렌타인데이, 뭐 화이트데이, 뭐 생일 다 챙겨가는 거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과도 그런 게 바로 이런 거. 유월절, 초막절, 추수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속에서도 유월절, 또 광야에서 고통 속에서 보호받으면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던 어려움의 시간이었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셨던 그날을 기억하는 초막절.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되돌아보시면서 정말 그날들을 일부러 만드십시오. 그리고 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늘 기억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도 좀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왕과 이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또 대신 중보를 하는 모습이 14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어차피 이 백성들이 돌이킬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난 듣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도 예레미야는 또 이 백성과 이 나라와 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에서 또 중보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세대를 그렇게 확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도대체 왜 이렇게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외치는 거죠. 남유다 말기 시대에 사역했던 하박국을 비롯한 선지자들을 살피면서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 답답해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자주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하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 믿는 성도들도 지금 자꾸 하는 질문들이기도 하고 세상도 하나님을 조롱하느라고 늘 이렇게 우리를 놀려먹을 때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만든 어떤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 TV와 영화에는 이제 그런 인간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 뭔가 확 우리를 뚫어줄 만한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를 늘 찾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여러 가지 영웅으로 각색하고 그래서 뭐 슈퍼맨을 비롯해서 뭐 그런 시리즈들이 뭐 엄청나게 나오는데도 늘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화 제작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주인공의 역할에 잘 섞어 넣어서 사람들은 그런 영화를 보면 가슴이 시원해지는 생각이 들게 그렇게 자꾸 해서 결국은 돈을 긁어 모으고 있는 거죠. 그 돈이 모인다는 건 뭡니까? 보고 싶다는 건 뭡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식의 그런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처럼 우리 생각대로 뭔가 확 슈퍼맨처럼 움직이는 그렇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행하신다면 그게 정말 정의롭고 공평하고 뭐 온전한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인권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결국 누군가에 의해 조정당하게 되고 조직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요즘 선지서들을 살피면서 발견되는 참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모습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그래서 안 되고, 바르고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시지만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실 때 오히려 무능해 보이실 정도로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사역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시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고집을 펴면 이러지도 못하시고 저러지도 못하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기도만 하면 땅이 쩍쩍 갈라지고 비가 내리고 뭐 소풍 가는 날에는 무조건 비가 와서는 안 되고 안 되던 사업도 기도만 하면 대박을 치고 준비 못한 그 시험도 그냥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1등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요 바라고 고대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바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역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의욕, 자기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지,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보십시오. 당장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망해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그래서 역사 속에서 흐지부지 없어져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나올 때까지 결국 400년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고 계신 겁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자마자 그 AD 64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부터 AD 303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거의 250년간 대박해, 교회가 대박해를 당할 때도 어떻게 하나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셨습니다. 중세 유럽교회가 천년 동안 어떤 교회였습니까? 암흑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죠. 썩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고 또 과거에 소련이 있는 그 수많은 이 교회가 공산주의에 의해서 사실 유대인의 박해가 뭐 얼마 뭐 600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었던 기독교 인구는 2600만 명이나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죽어나갈 때도 하나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거죠. 지금 북한에 있는 그 수많은 이 성도들 뭐 교회가 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다 문이 닫혀지고 성도들이 지금 잔인하게 죽어나가도 하나님이 이러시지도 저러시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게 이제 마음대로 안 하시는 겁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사실 많이 있는 걸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원래 하나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좀 눈 감아주세요. 좀 이거 한 번만 좀 뒤집어 주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늘 쑥쑥 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설명하고 말해줘도 계속 못 알아들으면 너무 답답해서 야 이리 줘봐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이 인간들 부모들은 그렇게 대신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인격적 자유지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무능한 신처럼 보일 정도라니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 역사를 봐야 하나님 분명히 전능하시지만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하신 시간의 세계, 질서의 세계를 마음대로 손대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온 이 창조의 원칙을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다 깨부시고 다시 만들고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그렇게 하지 않죠.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우린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잘못되어도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지금 남유다 백성들처럼 정말 욕먹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손대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심정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 가라지를 누가 뿌렸나이까?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그럼 이 가라지를 확 뽑아버릴까요? 글쎄, 그럼 되겠는데, 야, 곡식 다칠까 싶어서 그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이거 나와라 뿅 그러면 이게 나오고 저거 나와라 뿅 그러면 저게 툭 튀어나오고 그런 거로만 알고 있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정말 인격적 사역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이 하나님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전능하신 신도 울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바르게 보며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뒤엎은 것이 아니라 자유지를 가진 각 사람의 삶이 스스로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성실히 설득하시면서 시간 속에서 당신이 만든 질서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전능한 능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이유가 없죠. 이 인류의 역사가 왜 이렇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하시려고 했다면 벌써 모든 게 다 끝났겠죠. 아니면 우리가 그냥 로봇가 돼 있고 기계가 돼 있거나.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능력으로 일하시는, 능력을 과시하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간이 애타게 흐르고 있지만 끝까지 우리의 자유지를 존중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대화하시려는 그런 식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곧잘 말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 좀 나눠보자. 그렇게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저는 밭을 사가지고 뭐 거기 가봐야 되겠습니다. 뭐 저 논을 사서 거기를 가봐야 됩니다. 뭐 소를 사서 가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결국 욕심의 길,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길이 어떤 거예요? 폐망의 길로 가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백성들이 욕심과 고집에 빠져 도저히 죄에서 돌이킬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대신해서 매달리는 겁니다. 14장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죠. 20절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고 있고 이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을 보고 이 나라를 볼 때 전혀 돌이킬 게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이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이 백성들이 이 고집 속에 돌아올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고 뜻도 없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뒤바뀌어서 마술처럼 저들을 끌고 다니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자들의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진심이 보이는 회개와, 그 회개라는 건 그 끝이 어디까지 와야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자리,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자리, 거기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자녀들을 대신해서 막 아버지에게 야단 맞을 것 같으면 자꾸 이제 참아 변명해 주시고 애들이 원래 그래요 막 그러면서 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징계의 교육은 더 이상 이 어머니가 옆에서 무마시키는 걸로 이렇게 대체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방향이 잘 잡혀 있다면 괜찮아요. 그때는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기도를 먼저 열심히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말씀대로 나아가게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의 자리,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의 여러분을 향한 중보의 기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15장 5절,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너의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자, 여기도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버렸고 나에게서 물러갔으므로 너에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지쳤음이로다라는 이 말씀이 개역성경으로는 염증이 났음이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으로부터 따지면 860년간 거의 1000년간 저들을 기다리고 달래고 돌이키려 해도 끝까지 죄를 고집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의 삶으로 언약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죠. 단지 1000년간의 기다림이 길어서가 아니라 지금 그 백성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줘도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의 욕심으로부터 돌이켜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없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있었고, 바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북왕국이 망한 거고, 바로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가 몰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 말씀하죠. 자기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거절하고 자기의 길, 그 욕심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핑계와 변명과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불순종할 때, 끝까지 불순종할 때 멸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은 다른 뭐 누구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자유의지를 가진 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하나 돌리는 것이 그렇게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실 마음 돌리는 것처럼 쉽고 정말 싸게 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돌이키려고 돈을 내라고 하면 그 돈이 얼마 들 것이고,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복잡한 뭐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된다면 그걸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욕심, 고집이 자리 잡으면 그것은 정말 돌이키기 힘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휩싸여서 하나씩, 둘씩 욕심껏 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욕심과 고집 때문에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너무도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그 한계의 선악과로 인해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옷 한 벌, 금덩이 하나, 은 몇 덩이 탐해서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여호수아 시대의 아간, 그리고 은 한 덩이와 옷 두 벌의 눈이 어두워 선지자 엘리사를 속이고 문둥병을 갖게 된 게하시 같은 사람, 그리고 은 30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로딘 유다. 그러니까 뭔가 그 욕심과 고집에 확 사로잡히면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불평과 불만, 핑계와 변명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욕심껏 해서 바닥에 떨어지고 다 깨져야 정신이 드는 게 그게 바로 참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게으름이 무서운 죄라는 게 게으름이란 뭐 하면 되는 일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꾸 잠깐 뒤에, 조금 있다, 1분만, 조금만 더 끝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기 욕심대로 버티고 싶은 만큼 버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큰 무서운 죄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툼이 많고 자꾸 깨지는 가정의 부부들을 보면 대부분 어느 한쪽이 아니라 다 쌍방 모두가 다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근데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열심히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풍토라는 게 자기가 있는 것에 자족하는 게 아니라 남과 늘 비교하면서 만족을 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가정이나 청년들이 그런 비교식으로 인해서 욕심이라는 그 함정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잘 모릅니다. 자기는 없기 때문에 나는 욕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지 그런 기회와 그런 금수저의 기회라든가 돈을 빨리 벌 기회라든가 뭐가 그런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이런 문화에 빠져서 어른 세대들과 다를 바 없이 이미 지나친 욕심과 과한 고집에 빠져 있는데도 그게 너무 평범하고 개성 있는 삶이다 이렇게 속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세대들의 특성을 보면 극히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렸고 자기 멋에 살고 오늘 지금의 만족을 위해서 산다 그럽니다. 또 자신 스스로가 그래서 그런지 자기에게 피해가 입혀지지 않는 이상 남에게 관대하고 수용적이고 긍정적이고 아주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헌신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고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회의적이 되고 참을성이 없다는 겁니다. 또 오늘의 만족을 위해 살다 보니까 방향성이 부족하고 자주 직업을 바꾸고 여행을 많이 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그러죠. 굉장히 물질 중심적이고 뭐 컴퓨터나 모바일폰 등 모든 것에서 아주 중독적인 경향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책임이 없는 그런 동거관계로 살면서 만약 결혼한다면 뭐 20대, 요즘 30대, 40대가 아주 훅훅 넘어가고 있죠. 또 거기다가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이런 세대들이 형성하는 모든 관계가 다 불안정한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남을 향한 배려가 없다는 거고 남을 향한 배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말기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기에 이 백성들이 그런 자기 욕심,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자꾸 말하지만 자기 욕심에 깊이 빠져 있었던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살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늘 그래왔는데 좀 하나님이 좀 눈 감아주십시오. 말하자면 그렇게 중보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삶, 너희의 이 뜻을 돌이키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이런 삶에 이제는 염증이 느껴진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중간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돌이킬 수 없는 사명이고 그리고 이 길은 타협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북쪽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이제 변치 않는 기정 이제 사실이 되어버렸으니 근데 그런데도 욕심에 가득 찬 이 백성들은 전혀 그런데 관심도 없는데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실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생명인 이런 낀 세대 같은 게 원망스러울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세대 속에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그런 교회들이 또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지금 이 세대가 욕심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먹힐 성경 본문이라고는 이 그런 거는 건드리지 말고 그저 잘 되고 복 주고 축복 준다 뭐 잘 풉니다 하는 거 외에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안에서 지금까지 살펴온 것처럼 이 구약 거의 3500년의 역사 중에 그렇게 말할 만한 역사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뭐 몇백 년이 뭡니까? 제가 볼 땐 100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힘든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누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전하니까 어떡하냐 백성들이 가만히 그럼 듣고 회개합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15장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바른 말, 다른 길을 갈 때 이 세상은 결코 그런 성도나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바른 길이 열리는 겁니다. 위협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이 뭐 위협과 핍박과 뭐 좁기만 한 길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넓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과 많은 재산을 주셔서도 그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이 분명한 길은 분명히 이 세상이 원치 않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뭔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건 사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 다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악한 자들의 손에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킬 거다, 너희를 책임질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성경의 역사적으로 제2의 홍수 심판과 같은 그런 시대, 그런 죄악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피는 내용들을 보면 계속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잠깐 반짝이는가 싶으면 금세 이게 무너지는 역사가 거의 다잖아요. 그저 좀 평안하게 살고 좀 뜻대로 사는 그 세대가 뭐 몇백 년도 되지 않고 이 3,500년 시간 중에 뭐 후하게 잡아서 500년이라고 뭐 3,000년 동안은 이렇게 다 방황과 뭐 배역과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모습들이 지금 많이 이미 제가 이 선지서를 살필 때 아마 벌써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좀 오늘 여기까지 살필 건데 또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들 아까 그 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표를 따라 여러분이 차분히 읽어가시면서 이 시대가 그냥 어떤 시대였는가, 하나님이 왜 이들을 그렇게 돌이키려고 해도 그럴 수 없었는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또 분별하셔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좀 바르게 깨닫고 온전한 길을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멸망을 부르는 최악의 삶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성경과 역사를 세밀히 살피고 우리가 좀 알아감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라는 분명한 이 하나님의 뜻, 요즘처럼 감성 시대다, 무슨 이런 미디어 시대다, 이런 시대, 안목의 정력이 정말 막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더 말씀으로 우리의 순종의 힘을 기르고 순종의 근육을 키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그래도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런 세대들 우리가 좀 더 잘 분별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